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거나 또 갓 주님 안에서 이제 거듭난 이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에 붙어있는 요한복음 15장이 말하고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이러한 자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은 성장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스스로는 내가 성장하고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은 얼마나 이 나무가 높아졌는가 그보다는 얼마나 충실한 과실을 맺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오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를 말한다면은 마치 칼을 만드는 아까 시편 78편을 봤던 것처럼 병기를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지만 칼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연속극 중에 주몽이란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자기 위에 권위자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삶 전체를 바쳤던 것은 좋은 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냐는 좋고 아주 기가 막힌 단단한 칼을 만드는 것이 자기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바치는 것이 자기 삶 전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칼을 만드는 그래서 이런 훈련도 받기도 하고 이런 양육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임, 이런 컨퍼런스 참석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좋은 칼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근데 칼이 중요하지만 칼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칼집이 없는 칼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좌우로 칼날에 써 있는 칼을 들고 다니다 봅시다. 꽂혀 있는 칼집이 없이 칼만 들고 다니면요. 다른 사람에게 어림을 줄 수 있기도 하고 힘들다고 그 칼을 자기의 벨트다 이렇게 차고 다니고 뛰어다니면요. 칼날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칼은 좋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만 아름답습니다. 칼집은 곧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은사는 몸을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냐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성품 속에 담겨있는 은사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몸을 세우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칼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좋은 칼과 함께 좋은 성품 속에 담겨야 할 칼집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죠. 칼은 필요할 때만 쓰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칼집은 곧 성품입니다. 성품은 곧 인격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를 따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은 과실이 있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했다고 요한복음 1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따라오는 것은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과 함께 열매 맺는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산다면 모든 사람이 그 내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시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 친밀함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한 사람은 저만큼과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속도를 가지고 같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동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기질과 또 여러 가지 배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공통점이 가졌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러면 창세기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 삶 속에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한 삶, 또 한 사람 말한다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런데 이 동행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약의 다양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 안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일을 경고하심을 들으심으로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징계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함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대체로 사람은 인생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인생이란 마치 좋은 튼튼한 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 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는 문을 많은 값을 지불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특별히 이 동남아로 가게 되면요, 문은 금색을 칠해서 부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 문은 외부의 도적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그래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문이 갖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마치 튼튼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좋은 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에는 열쇠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저희 집은 문이 대문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대문.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질르게 되는 대문.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갔다 왔더니 고추장을 담았어요. 그 옆에 대문 옆에 장독대에 가득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고추장을 담았는데 다음날 도둑이 다 훔쳐가버렸어요. 그전 도둑과 지금은 도둑 많이 다른, 그전 도둑은 그런 것도 퍼갔는데 아침에 우리 어머니 나왔더니 아니 도대체 이 고추장을 누가 다 퍼갔냐고. 다음날 자물쇠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도둑이 들어왔다고 자물쇠를 하나 만드는데 철사로 구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잠잘 때, 예, 막내야, 대문 꼭 잠궈. 그러면요, 저는 꼭 잠근다는 게 철사가 끝까지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끝까지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는 데까지 가야만 꼭 잠그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학교 가려면, 야, 누가 철사 문을 이렇게 했냐. 뭔지 아시죠? 우리는 문이 중요성을 가지고 문의 열쇠를 중요시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쇠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주머니 열쇠가 두 개, 세 개 막 늘어납니다. 문에 열쇠가 없으면 불안해요. 맞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대문, 문을 보십시다. 열쇠가 몇 개 달려있어요? 하나요? 아니요. 대체로 하나 달려있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문 잠그면요, 핸잡이 옆에 딱 쟁겨야 하나 잠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기 철사 링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다 껴서 이렇게 당겨놔야 또 되는 거고, 어디서 또 걸어요.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어요. 많이 많다는 건 뭐예요? 많아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경외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쭉 만들면서 안팎에 칠한 것뿐만 아니라 높이와 길이 다 하고 또 하나 문은 하나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식을 다 들어가고 암컷숙고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겠어요? 내가 문을 닫아야죠. 아니요.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대체로 우리의 삶 속에 문은 안에서 내가 더 많이 찬 거야만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기업에 우리 아이가 입사해야만 이 인생은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학위를 가져야만 이 인생 평생에 안전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 한인교회에 섬길 때 약 480여 명인데요. 거기에 한 5분의 4는 다 유학생이었습니다. 뭐 따라간 줄 아시겠어요? 학위 따로. 이거 따면요. 돌아가면은 회사가 되든 뭐 어디 조직이 되든 학교가 되든 이거 들어가게 되면 나는 뭘 갖고 있어요? 안전장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인생에 안전장치를 가지려고 하는. 누가복음 12장에도, 12장인가요? 소출이 풍성했던 한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은 일을 적당한 거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했기에 그 해는 소출이 많았습니다. 농땡이 치고 해요? 아니요. 농땡이 안 쳤습니다. 열심히 했기에 그 해는 소출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더 많은 것을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스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뒀으니까 내가 안전하다.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생애는,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안에서 자기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더 넓은 곳간, 더 많은 것. 스스로 안에서 자꾸만 잠궈서 자기를 안전하다고. 아니요. 참된 안정은요. 안에서 잠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덮을 때 거기 가장 안전한 겁니다. 노아 방주 다 들어가서 누가 닫았어요? 문은? 하나님이. 닫자마자 비 왔어요? 아니요. 분명히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 때 분명히 그 아이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식이 다 들어갑니다. 닫자마자 하나님 문 닫자마자 비가 온 거 아니었고요. 7일이란 껌껌하고 냄새 나는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경외하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같고 또 하나 인생이란 집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거미가, 이건 제가 보았던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거미가 자기의 먹잇감을 하기 위해서 한 동네를 오랫동안 조사한 후에 결정합니다. 하고 한 집을 선택합니다. 그 집 선택하고 그 집을 선택한 것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어디다가 집을 지으면 내가 먹잇감을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 잡을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사한 교회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다 집을 짓기로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어떤 큰 게 걸려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리는 줄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거미한테는. 그래서 고민하고 이쪽으로 내릴까 저쪽으로 내릴까 아니 이쪽 저쪽 하다가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을 잡았어요. 그 다음 줄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튼튼하게 크게 집을 짓고 가운데 거미가 자기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피드백을 통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가장 중요시했던 고기는 겨우 하루살이 정도. 근데 다른 데는 쉽게 해서 막혔던 집에는 잠자리 맵이 큰 게 막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가 화가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첫 번째 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줄을 어떻게 해요? 씹어버렸어요. 이렇게 씹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짓는 자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짓는 이 집에 하나님이 함께 이 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키는 모든 파수꾼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다고. 마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집을 짓는 자의 삶.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너희는 생명이 없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됐던 산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있다고. 이것이 뭐예요? 교회인 공동체, 생명인 공동체. 집이 지어가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서 버려져 있던 생명이 없는 돌들이 예수로 인해서 돌이 살았다고, 생명이 있다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7장 말씀 보십시다. 아모스 7장 7절. 아모스 7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물었어요.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예,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살아왔던 쌓았던 담 곁에 서 계신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그 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했더니 뭐예요? 다림줄이 들려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집을 짓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다림줄을 내리지 않고는 절대로 벽돌을 쌓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자기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삶 속에서 쌓았던 담서 곁에 서 계신 하나님, 그 손에는 다림줄을 들고 있었다고. 다림줄을 띄운 이유는요, 집이 얼마나 반듯하게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바르게 짓기 위해서 다림줄 내는 것처럼, 문화가 틀리고 피부가 틀릴지라도요,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건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림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집을 짓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인생의 담들, 언제 알아요? 이 다림줄을 흔들어 보면 아는 것이죠. 어떤 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쭉 가면 갈수록 결국 담이 삐뚤어졌던 부분들이 나중에 끝에 가게 되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쓴다 할지라도 이 담은 비바람 앞에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처럼 어느 때는 이 말씀은 다시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할 것도 있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태워버리고 다시 기초를 새롭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집의 기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집이 져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뭐가 있냐고 보면 시편 25편 말씀 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 경청은 참 잘합니다. 제가 남설교회 와서 보니까요, 남설교회도 잘 이해하는지 아는지 못하지만 눈만큼은 절대로 흐트려 너무너무 잘 보는데, 남포교회도 그러네요. 같은 우리 형제교회. 우리 형제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말씀 경청한 태도는 참 딴 교회가 없는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맞아요? 예,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조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청한 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실은 성장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있는 삶이에요. 왜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 차도 돼요. 누가가 뭐라 하냐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했는데, 거기서 특징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진리 안에서 간절했다고. 말씀 앞에. 또 하나, 그의 삶을 말씀과 항상 비춰보면을 통해서 성숙함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성숙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편 25편 10 2절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자, 우리 모두에게 빠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그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치 요한복음 15장이 말하고 있는 친구와 관계 같은, 더 이상 우리나 종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로 서로 비밀스러움을 이 사람이란다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부담감을 이 사람이란다면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성경에선 친구라 버치라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모세의 오경은 누가 저자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세 아니고요. 하나님이죠.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모세는 다만 받아 썼을 뿐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가 여리고 있잖아요. 레위기. 읽어도 거기에 부딪혀서 또 포기하고 싶고 누가 썼어요? 모세 생각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받아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는 나의 친구와 같이 자기 마음의 부담감을 모세에게는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냥 종과 같은 이런 명령하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우리 모두에 대한 부담감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그런 친밀함이 있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이 아니요. 성경,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루셨던 것은 권리포기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삶. 자,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항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 우리가 직면해야만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치 진흙덩이와 같은 한 사람, 75년의 인생을 살았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방인에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마치 토기장이 손 안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면을 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빚었던 것은 권리포기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지금까지 너희 살아왔던 너희 삶에 가장 안정감을 둘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쫓으라고. 종종 우리는 지금 좋은 것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설명을 들어보고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회사를 옮길 때도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베네핏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들어보면은 놓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설명을 들어보고 출발을 했어요? 아니요. 들어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았던 인생의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약 7번 정도, 창세기 20장까지 7번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내면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빚어가셨던. 창세기 16장 16절 끝에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사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다시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하나님도 존재하셨지만 이 십몇 년의 세월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아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시간들은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는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언약을, 약속을 재확인할 때 100살의 아들을 얻습니다. 21장이 보게 되면요, 결국 그 하갈 안에, 이스마엘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 그 아픔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사실 그 사건 앞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결국 순종하고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 가정 안에 큰 화평이, 기쁨이 있었죠. 왜? 그전에는 사라와 하갈과 관계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계속 끊임없는 학대하고 멸시하고 다투는 문제가 이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쫓아간 후에 모든 것이 편안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너희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서 아들 아브라함 올라갈 때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일해하심을 준비하셨다고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22장 가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봤어.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알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 그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지막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들 이삭이 짐을 짊어지고 살 길을 갈 수 있는 정도란다면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란다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17, 8세.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밀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삭이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무렵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지막 시험하셨던 사건. 우상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밀려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밀려서 다른 것이 내 그 삶에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세워질 때 곧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부르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십시다. 자, 이런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18절부터 보게 되면요, 18절, 19절, 2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땠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더 자, 신명기 31장 모세가 120살 때 그도 이제는 열조로 돌아갈 때를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 신명기 31장부터는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인생의 120년을 살았던 내 삶 속에 무엇을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할 것인가? 쇠하지 아니한 것,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남겼던 마음이 이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부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건너갈 겁니다. 하나님이 31장 3절입니다. 내 앞서 건너가시는 하느님. 8절.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또 하나는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외쳐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오. 13절.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로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모세가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사람이 언제 마음이 가장 가난해지냐면요, 언제 마음이 솔직해지냐면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원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이 남아있는 인생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 사라지는 거 아니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것.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행할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고 그들을 겁내지 마시오. 그러면서 영원히 그들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깔려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경외한다 그러니까 좀 두렵고 공포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그분을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한 군데 보십시다.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열왕기상 22장 556절. 자,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처음으로 동맹을 갖습니다. 동맹을 가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길럇 라못 이 땅을 아랍 사람 손에서 찾으십시다 했더니, 처음으로 두 사람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과의 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보고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아합이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주위에 있는 약 400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자, 이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 곁에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고, 우리가 길랏 남을 가서 이 아랍 사람과의 이 싸움을 싸우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했을 때, 모든 사람 100% 가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혹시 또 물을 만한 사람 없습니까? 했더니 아합이 있었어요. 한 사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미가야.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장 사악한 아내가 이세벨,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가장 사악한 이 왕 앞에 좋은 말 하겠어요? 근데 미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물어볼 필요 없는, 항상 자기 좋지 않게 말하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니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고 있는 중에 이 두 왕 앞에 이 선자들이 막 용병을 돋굽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죽일 겁니다 하고 막 큰 쇠 창살로 이렇게 죽일 거라고 막 용기를 북돋아 있을 때, 왕이 보낸 한 사신이 미가야를 찾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또 볼까요? 13절. 13절.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일러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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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으니까 너는 그가 물어보면은 왕 앞에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 절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4절. 사실 미가야에게는요, 이 기회가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기 삶 속에 손해를 받았던, 이번 기회란다면 모든 총망과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혹시 미가야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뭐냐면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만 내가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자기 삶에 손해가 되고 자기 삶에 그런 것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조직을 섬기는 거 아니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은 주님께만. 이것이 미가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미가엘은 결국 어림을 당합니다. 진리를 외침으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뺨도 맞고 침도 받침을 당했지만 결국 아합은 아랍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솔기에 맞아서 피 흘리고 결국 이 아합은 죽지만 미가엘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하나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차지하고 있는 중심적인 부분들입니다. 8장 28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면서 29절에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한 부분을 비밀스러운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고. 키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내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키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걸 말씀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아버지가 홀로 두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마지막 그런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자기 인생의 33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인생이 짧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게 허락하신 주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 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 그러다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항상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같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버려야 할 것들과 취해야 할 것들을 계속 4절, 5절 쭉 말씀합니다. 7절.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우리를 거룩케 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8절. 만약에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35장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부흥과 회복에 기록한 것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자, 3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4절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5절 그때에는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것과 듣지 못한 사람이 듣는 일들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7절 쭉 말하면서 거기에 한 대로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요?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이 거룩한 길에 다닐 수 있는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깨끗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고 8절에 말합니다. 깨끗이 못한 사람은 지나지 못할 것이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10절. 하나님의 성령함을 얻고 돌아온 오들이 돌아오는 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결한 삶을 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하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밤모습에서 보았던 요한의 들려왔던 이 모습들은 그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큰 내성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치 검은 꽃 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근데 이 노래를 배우는 사람,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은요, 아무나 아니고 14만 4천, 상징적인 수많은 허단 무리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있다고. 근데 이 배우는 사람은 자격을 거기서 뒤에 말하고 있는데 봅시다. 첫째는 4절. 이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 첫째,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성결함을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다고. 또 하나, 4절.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겠다고. 또 하나, 4절 끝부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1절에 그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새 노래를 그 나라에서 부르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뭐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제가 훈련학교 할 때 한 부부가, 한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보혈 안에 감춘 능력을 하고 나서 다음날 사모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부는 아주 역기능적인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시골 꼴짜기, 아주 꼴짜기도 꼴짝이 없는 그런 꼴짜기에 홀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딸이 이렇게 자라왔고요. 이 목사님도 홀 어머님한테 혼자 자라왔던 이런 목사님이 둘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초등학교만 보내고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살림 잘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가장 어려웠지만 그래서 이 자매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또 나무도 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한테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 딸을 목사 가정에, 목사를 자기 사위로 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얘가 배우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어머니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는 이 딸을 데리고 주일 저녁에도 시골길을 몇십 년을 걸어가면서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도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걸 잘 자랐어요. 자랐는데 이 자매는 커서 조금 이제 도시로 나와서 제과점 빵집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빵집은 주인이 빵을 만들고요. 이 자매는 집에 그 홀에 테이블 몇 개 있는데 이제 물도 날려주고 빵도 이렇게 갖다 주는 두 사람만 살고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깡촌에 험악한 데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아주 거칠고 뺨을 치고 때리는 이런 어머니 자란 이 목사님은 홀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안에도 이 아들이 좋은 목회자로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서 시골에 성경학교를 나와서 교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시골 교회. 아, 사람이 없는 아주 시골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 여러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중에 우연히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목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건강한 전도사가 있는데 결혼시켰으면 좋겠어. 좋은 사목감에서 소개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번쩍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좋은 자매가 있는데, 성품이 참 좋은 자매가 있는데 이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 그 둘이 이렇게 막 서로 부모님 마음대로 서로 맞는 거죠. 나는 목사 어머니 됐으면 좋겠고 뭐 자꾸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행복했겠어요? 아니요. 결국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구타하고 교회도 다 깨졌어요. 거의 이혼입니다. 근데 마지막 무슨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이 학교 훈련 받아보고 그때 결정하자고. 그 둘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날 사모님이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남편과 이렇게 남편을 수용하고 있을 때 나에게 처음으로 남자를 가르쳐 주신 남자의 사랑을 보인 그 빵집 그 주인을 저는 생각하면서 남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지울 수 없는 저를 폭행하고 인격을 이만큼 볼 수 없는 이 남편보다는 보잘것없는 자기를 끝까지 사랑을 배제했던 빵집 주인 아저씨. 처음으로 자기는 그 남자를 보면서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랑을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목사의 사목감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남편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기는 항상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관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둘이. 주님, 생각 속에서 끌고 있는, 생각 속에서 묶여 있는 이 어둠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끊는 작업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작업을 같이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왔어요. 몰라요. 목사님은 나 큰 죄가 있다고. 나는 관계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하고 있다고. 똑같이 끊는 작업을 했죠. 10년 만에 들어와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몰라요. 사모님 왔는지 무슨 아무도 모르고.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대상을 바꿔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좀 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보는 것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8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말고도 그가 붙여야 할 이마에 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이렇게 쓰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근데 이 성결이 38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 있어요? 가슴도 아니고요. 어깨도 아니고 어디요? 이마. 이마.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 하나님께 대한 성결이라는 이 패가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 안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생각이 곧 우리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생각, 구주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구별된 생각들, 오늘 대제사장의 이 아론의 이마에 하나님께 대한 성결이라는 것이 있을 동안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우리 생각 머리 뒤에 모니터가 없는 게 감사하죠. 다 우리에게 모니터가 큰 거, 평면, 컬러풀한 거 붙어있다면요, 아마 전철 타게 되면 별 그림 다 그릴 겁니다. 아마 나 저 사람 무슨 생각인지 보고 싶어 딱 하면은 모니터가 탁 올라와서 생각이 탁 이렇게, 진짜 웃을 겁니다. 옷은 곱게 차려입었는데 생각의 구조 안에는 다양한 그림이 하게 되면요, 아마 어린아이들 저기 지하철 타서 이 컴퓨터, 뭐 노트, 이 핸드폰 안 할 겁니다. 다 그림 보기 바쁘죠. 이렇게 감사하게 모니터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마에 어깨 붙이는 거 아니고 가슴이 아니고, 가슴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기록된 것을 가슴에 붙이고,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자는 만민을 끌어안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마에는 하나님께 대한 구별됨,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각이란 방 안에 어떤 생각을 넣어야 할 것인지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십시다.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이 생각은 참된 것인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생각해라. 자, 우리 머리 안에 생각이란 방 안에 넣어야 할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을 빌립보서 4장 8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 내가 떠오르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참된 것인가? 이 생각은 경건하고, 이 생각은 옳으며, 이 생각은 정결하며 친절하며 덕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해야만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는 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이 말합니다. 그분은 아시는 하나님, 이르시고 앉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얼만큼 잘한다고요? 못해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그분. 자, 엄지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엄지손가락 이렇게. 권사님들 한번 이렇게. 상대방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자,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세계 인구가. 조금 더 썼어요. 아, 70억은 너무 많고요. 예, 60억. 어떤 사람은 63억에서 65억을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 65억을 넣으셨어요. 나만 갖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10년 지나서 인구가 200억이 돼도 하나님이 여기다 200억을 다르게 디자인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놀라우신 분. 그는 광대하신 분. 나만 가지고 있는. 온 세상 중에 나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 맞게끔 디자인하신 그분.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나를 지으심이 심묘막측하다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가서야만이 내 삶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 내 삶의 부르심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나를 만드신 내 생각이라는 이 방 안에 넣어야 할 생각은 세속적인 거 아니고 혼합된 거 아니고, 이 생각은 참된 것인가? 이 생각은 내가 경건한 것인가? 이 생각은 옳은 것인가? 이 생각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라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89년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 둘 꼬마들 데리고 호주로 이제 제가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간사들 재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호주로 저희가 이제 1년을 갔다 왔습니다. 자, 제가 떠날 무렵에 이제 그 이쪽 사우스 쪽에서 훈련을 받고 끝나면은 1년 후에 시드니로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훈련 받을 수 없어서 저는 곧바로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할 무렵에 LA에서 이제 예수촌 도단 시작했던 오대원 목사님이, 로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YM 출신입니다. 28년을 쭉 이제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와서 너희 부부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분은 86년도에 한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추방당해서 LA에서 한국 1.5세와 2세를 위한 청소년 사역, 안디어 커넥션이라는 사역을 이렇게 LA에서 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예수님에 계셨던 대신부님. 그분은 저의 하나 멘토였습니다. 항상 제가 어릴 때마다 예수님에 가셔서 신부님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분이 건강할 때는 항상 모셔서 삶을 들이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나중에 그분이 거동하지 못하고 앉아 계실 때는 뉴욕에 왔을 때도 제가 항상 모시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오대원 로스 목사님 예수님 시작하셨던 제가 78년에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28년을 쭉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제 안에 언젠가는 이분에게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내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그분이 요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할 때 너희 부부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딱 호주에 있는 아들레이드라는 이런 사우스 쪽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만 1년 만에 한국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가지고 이제 비자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제가 새롭게 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비자, R비자가 처음 나올 무렵이에요. 첫 번째 나올 무렵인데 제가 서류를 쭉 만드는 중에 전화가 또 왔어요. 동구 형제가 내가 소개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보시오. 만나면 이 사람은 학원장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의 비자를 90% 이상. 그래서 비자는 미국 비자는 한 번 받아야지 한 번 거절당하면 두 번, 세 번이 어려우니까 첫 번째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그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한번 인터뷰에 통과하라고. 그래서 제가 만드는 서류 가지고 그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목사군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러더니 이거 하려면요. 이거 해야 되고 세 개를 더 해야 돼, 준비를. 다 이건 거짓말 해야 돼.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돈 이렇게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제 마음이 부담감만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사람, 여보. 그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라고 그러는 다 거짓말 해야 되나? 내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고. 그러면 하나만 하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알아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이 모든 결정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니까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것들을 모두 이력서를 떠서 딱 나오는데 뒤에서는 그래요. 몰몬을 만나면 안 줄 겁니다. 초청장을. 몰몬 아이들 아시죠? 머리를 이렇게 바짝 깎은 친구들입니다. 까만 이름표에다가 이렇게 하얀 넥타이 메고 다 몰몬 아이들입니다. 유타에서 이렇게 온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YM 초청장은 절대로 선교사 비자 안 줄 겁니다. 오히려 부담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인터뷰를 딱 섰는데 첫 번째 창고가 바짝 쳤어요. 속으로. 아, 저 몰몬이구나, 저 친구는. 근데 옆에 보니까요. 흑인 형제가 앉았는데 흑인이 흰머리 많은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흰머리가 3분의 1가 흰머리예요. 둥그러운데. 그런데 피부가 까맣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탔는데 둥퉁해요. 그래서 그냥 엉클톤 같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 나 저 흑인 형제하고 인트면 좋겠댔는데 이 친구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저 백인 형제 저를 불렀어요. 창고가 5개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부르길래 이제 우리 5살 먹은 아이 녀석하고 우리 딸을 이제 1살 반 된 딸을 안고 이제 집사람하고 인터뷰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 앞에 아버지가 아들을 조기 유학 보내면서 이렇게 인터뷰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이 둘 데리고. 근데 제 서류가 왔을 때는 이미 이 아이들은 통과된 거예요. 비자를. 그냥 꼬마들이 더 좋다고 막 뛰어나가고 이제 서류가 이렇게 와서 저희는 불러서 딱 섰어요. 딱 보더니, 아, 목사군요. 네. 여기에 당신같이 이렇게 약속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이만큼이다 이만큼 돌아오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비자니까요. 당시 종교비자는 성가대 지휘자, 교사, 스, 목사, 수녀들은 다 종교비자 받고 제일 영주권이 제일 빨리 받는 것이 종교비자였습니다. 그때 그걸 이용한 사람 많았어요. 평범한 교사들도 성가대 지휘자도 종교비자 가서 거기서 영주권 바뀌니까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깐깐하게 보는 거죠. 막 이렇게 아시 넘어 보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장이 뭐가 나왔냐면은 너희 네 명이 종교비자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너희 네 명이 한 달에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1200불 썼어요. 이렇게. 그럼 1200불을 어떻게 채우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썼어요. 웃기는 거죠. 욕먹는 거죠. 이건 소리 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풀어야 할 단어예요. 머리가 누구고 몸의 지체가 뭐고 이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아무 크레딧도 없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호주에 일 안 하고 1년 동안 교회가 가족이 친구들이 도와줬다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물어보면은.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철수가 500불, 교회가 뭐 300불 이렇게 해서 딱 1200불 딱 맞아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몸 쓴 거예요. 세 번째 딱 넘어가는데 얼마나 콩닥콩닥하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막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 장이 딱 오면서 네 번째로 넘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거야? 그 제 앞에 인터뷰했던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예요. 근데 이 조기 유학을 보내는데 이 아버지 재산이 몇십만 불인 거예요. 근데 미국 친구한테는 이 조그만 아파트가 몇십만 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물어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서류가 우리랑 와서 나랑 인터뷰하는데 물어보다가 궁금했던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1200불 써야 할 그 장소에 그 종이 나왔을 때 넘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는 통과했어요, 비자를. 그래서 하나 배웠어요.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그때 하나 배웠어요.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걸식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요, 죄를 미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말씀 봅시다. 제가 5시 20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언만 보고 저녁 먹고 이거 좀 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저한테는 그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면 그냥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십시다. 자,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미가서 6장입니다. 아, 잠언 31장. 아니, 그 미가도 보고 싶었는데 미가서도 그 말씀이 있어서 하고 싶었어요. 잠언 31장.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31장에는요. 현숙한 여인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은 이러할 것이고 현숙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쭉 말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보다는요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이란 한마디로 내리고 싶어요. 30절 잠언 31장 30절 바로 이러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장 현숙한 여인입니다. 조직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삶, 바로 이러한 자가 현숙한 여인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먹고 뒷부분하고 또 볼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좀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할 것, 또 행해야 할 것들 다 있지만 이 세상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처럼 혹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 우리 생각 속에서 거짓되고 허영스러운 것들이 차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담긴 이러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